우리가 세상에 기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삶을 아뢰면서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산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깊이 만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능력들을 곳곳에서 여러분들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향수예배 시리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좀 더 이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예배 못 드리셨던 분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내가 허전하고 힘들 때 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내 마음과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 우리가 선한 일, 영향력 있는 일,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기를 사실 원하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왔습니다. 내일 해가 뜰까? 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던 그런 시대에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참 더 많았죠. 내일이 올까?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까? 봄에는 좀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이 좀 수확을 더 많이 거둘까?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그 인간의 불안감들이 늘 인류 속에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제사의식이 또 발달하게 됐죠. 인간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축복을 간구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점을 쳐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나 내 삶의 유익을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마음도 생기게 됐습니다. 미래를 알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상황에서 뭐를 투자하시는데 1년 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막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내년에는 여기에 투자하세요. 그랬는데 그게 진짜, 목사님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계속 그게 맞는다. 그러면 아마 한 번, 두 번 얘기하는데 맞아간다. 그러면, 야, 용하다.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그 투자하실 거예요. 뭐 경상도에 어디 땅을 사라. 아마.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미래를 알기 원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그래서 요즘 보면 SF 공상 영화, 지구 밖에 있는 다른 세계에 대한 존재,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뭐 소설, 영화, 드라마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자신의 그 미래를, 내일 일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결정의 순간들, 또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그 본능이죠. 우리 부모님 지금 아프신데 병상에 계신 또 많은 분들, 내일에 대한 염려,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시라고 믿으니까,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삶 가운데 혹은 가족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동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래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오늘 네 가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할 겁니다. 혹시 적으시는 분들 다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찾고자 한다면은 나는 잘못된 분별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영도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잘못된 소리와 판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내 마음의 욕심의 소리인지 다른 사람들이 주입한 소리인지 다른 악한 영의 소리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는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정직한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러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의도가 발견이 되면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있기 전에 먼저 이 마음 가운데 이 결심이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밝히 보여주시면 내가 그 뜻에 따라 행동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가? 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사람에게 여러분의 뜻을 말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 미래를 점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만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인간은 더하죠. 안 알려주죠. 결심해서라도 우리 같으면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알려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함이어야죠. 이 네 가지의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오늘 신명기 말씀을 다시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방신 대하듯이 하시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놔두고 자꾸 하나님을 이방신, 죽은 신 대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싫어하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성경의 구절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경고 역시 성경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나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과학이 발달되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 뭐 점성술하는 거, 점치는 거, 접신행위하는 거 이런 거 없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란 거는 이 케이블 TV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면 심지어는 한 5개, 10개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녁에 한 8시부터 밤 자정까지는 점성술을 하는 겁니다. 점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 그 채널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과학과 문명을 이끄는 나라잖아요. 근데 미개한 나라든 과학이 발달한 나라든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과학과 문명 이런 거 두 번째라면 서러운 나라잖아요. 신토이즘을 섬기는 그 신만 뭐 700만 명이 넘다고 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그 선교회를 갔을 때도 TV를 틀어보면 케이블 채널에서 어김없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역할로 미래를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종교도 괜찮다, 기독교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 나를 축복하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접근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들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연구도 할 동안 어느 도시를 갔습니다. 유명한 도시인데 이렇게 뭐 상가들도 있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처음 갔어요. 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포장마차 마차 같은 줄이 10개, 20개가 쫙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기 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파나 보다 그러고 좋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딱 갔는데 웬걸요? 아주 젊은 커플들이 그 10개, 20개 정도 되는 포장마차 같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전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쟤네들 다 아빠한테 보내주면 상담 다 해줄 텐데 복비를 나한테 해주지. 그렇게 많아요. 축복을 간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미래를 알기 원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느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느냐, 그리고 누구의 영을 이용해서 물어보느냐.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도 분별 못합니다. 사실은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삶을 알고 성품을 알고 살아온 것을 알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어요? 살아온 길을 아니까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가능성도 제시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조언도 해주는 거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 영혼과 미래를 맡기면서, 그리고 들으면 어때요? 당신은 다음 달부터는 절대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괜히 그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동쪽으로 운전해서 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을 좌지우지하게 만든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청년들 중에 몇몇이 그런데 빠졌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LA에 가면 지진이 나니까 절대로 거기 가서 취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LA에 좌비 됐는데 얘가 그 얘기를 듣고 LA를 못 가요. 지진 날까 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의 영도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기적들을 일으키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도 불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딱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신의 존재를 흉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혹은 어둠의 영도 귀신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도 믿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앞불사.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울왕 기억하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하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자신이 죄를 범죄하고 나서 다른 신에게 접신 행위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동기와 헌신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가운데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상황은 각자 개인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의 경우에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나 이럴 때 보면 고난당할 때가 많아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때 시간적으로나 사건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또 오랫동안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 믿음에 대해서 혼돈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떨어진 테스트도 사실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4절 말씀이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저는 이따 이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실 다 형용사입니다. 지금 쫙 형용사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즉각적인 상황의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에 먼저 뜻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올바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면서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숨긴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이런 욕심도 있고요. 하나님 솔직히 저 그래요. 아니 왜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집 팔리게 해주세요. 솔직히 저 그래요. 지금 돈도 필요해요. 애들 학자금도 필요하고요. 우리 남편도 직장다니 그냥 숨은 동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 근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팔리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팔리게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걸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숨은 동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올바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솔직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동기와 시각에서는 삐뚤어진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꼬여진 상황 속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게 일이 꼬였지? 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건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꼬여진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는 너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려는 분명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셨어요. 내가 왜 잘 되기를 원하는가? 왜 집 팔리기를 원하고 땅 사기를 원하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우리 수없이 왜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거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수까지 바라보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과 딜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다 보면 좋은 게 나와요. 기도하면서 수정이 됩니다. 성숙하게 기도를 하고 왜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300번 이상 통독하고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 이런 거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보다는 내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은 저는 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냐고. 내가 나 사랑하느냐? 예. 네. 사랑하느냐? 부부관계, 사랑관계에서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막 남편이 뭐 요구하고 아내가 뭐 요구하고 때는 지적도 하고 서로 막 요구하는 그때 우리의 마음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나 사랑하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관계입니다. 다 들어주실 수 있죠. 그래,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고. 예.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 부모의 심정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근본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삶의 테스트들은 이런 진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분별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상황 가운데 먼저 자신의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관계를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먹힙니다. 사람들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게 투명성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어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치고 절망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실패 빠졌던 베드로, 우리의 삶이죠. 베드로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시편 말씀을 봤지만 시편 18편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근심과 어둠이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보십시오. 관계성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오니 저를 건져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큼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알고 싶어하는 미래에 대한 뜻 혹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가지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잘못된 의도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는 잘못된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제거하기를 원하는가? 당연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5절 말씀.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약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그렇게 후코패서 끄집어내려는,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참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다 판단받고 처형을 받았을 것이고요. 우리 역시 다 이방인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유, 무슨 한국에 장자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다 이방인인데. 그죠? 우리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장자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할례받은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는데 현재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일단 뭐 아까 이야기한 술리액들, 점성사 이런 거 다 뒤로 제쳐놓고요. 위에 열고 한 이 주술적인 이런 속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짓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보시고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이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정의해 보면 다른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항상 악하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어둠의 영으로 차 있어요. 이 세상은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결정입니다. 그 악한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내 마음에 그런 잘못된 동기와 악한 의도를 제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거기 행복도 따라오고 기쁨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은 The product of blessing. 축복의 그냥 산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많은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의도를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당시 그 이방 신전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가장 귀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자 신문에, 한 신문에 1500년 전에 신라 시대 때 우리가 사만 그 나라에서 제천 의식이 있었잖아요. 뭐 그래도 좀 나아요. 그것도 뭐 미신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섬기는 제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라 시대 때 있었던 그 동굴 무덤 이런 것들이 왕의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최근에 계속 발굴이 됐다고 해요. 2017년부터. 그것들을 계속 조사해서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어제 그 신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천의식 하늘을 섬기든 뭐 나무를 성황당에 가서 하든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을 제사로 드립니까? 그런 행위와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의도가 불순한 것을 안다면 과감히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정말 진정한 뜻,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자녀들에게 밝히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의 테스트든지 때로는 혼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엄청날 때가 있거든요. 큰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셔서 때로는 혼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축복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들은 가장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13장 4절 신명기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을 때 당연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예가 많지만 우리는 선지자 요나의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시리아가 멸망하기를 오랫동안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의 핵심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외쳐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로 가고 맙니다. 잘 살펴보시면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하면서 모르는 채 혹은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예수님께서 보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신 거 아니잖아요. 뭐 죽은 나사로가 한 100명이 살아난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 표본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저도 그런 모습 많이 봐요.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아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폐품, 이렇게 미약간의 일본 말인가요? 리어꼬 영어인가? 하여튼 차를 끌고 가시는데 그 뒷멋을 바라볼 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가서 좀 도와주렴, 격려해 주렴, 기도해 주렴.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가다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실제로 제 마음의 긍휼도 있고 코로나 상황 닥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1년 반 동안 저희 아파트 앞에 우리 택배하시는 분들 위해서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음식을 저는 안 드실 줄 알았어요.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다 가져가십니다. 거기다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쓰게 붙여서 1년 반 동안 거기다 써서 수고하십니다. 음료수든지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어떤 분은 거기 음료수를 놨는데 4개를 가져가시더래요. 저희 아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아저씨 하나만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야, 그러면 안 돼. 다 가져가시라고 거기 썼는데 필요하시니까 가져가시는 거야. 맞다고. 얘는 좀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주변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 그런 거룩한 부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싫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반대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나의 유익만을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마음이 슬퍼하시죠.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면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나는 나의 아들을 너의 목숨과 함께 바꿔서 너를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아들아 딸아, 내가 무시당할 때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세밀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한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평강과 능력과 치료와 회복이 왜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밑바탕에 사실 깔려져 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종교심이 강합니다. 예전에 어느 매스컴에 신년에 한국의 기독교의 성도들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신년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한데 목사님들은 없겠죠? 점을 보러 가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사주팔자를 보러 갑니다.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중적인 사랑이거든요. 사랑도 아니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깔려있는 한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실수와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때로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있고 도망가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지만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기쁨도 누리시고, 혹은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면 과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해 나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능력 있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인생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주 앞에 늘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나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번민을 집어넣는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항상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마음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주 함께 계시면.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늘 계시옵소서.
선포합니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우석 성도님 지난 6일 빗길에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뇌압이 안정된 상태로 오늘 쇄골 수술을 하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의식 회복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선 우리 성도님 작년에 유전성 다낭신종 진단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하며 9월 재검사를 받는데 투석시기도 미뤄지고 신장기능 저하 없이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근옥 모매님 간암 2기로 투병 중이십니다. 최근에 쓸개 제거 수술하셨는데 체중도 많이 빠지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문수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깨 관절과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우석, 이혼성, 김근호, 박문수 이 성도님들 외에도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족들 기도하시는 그 환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저들을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우석 성도님, 이용성 성도님, 김근호 성도님, 박문 성도님 오늘 우리 지구천교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료하시고 뼈를 만지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 마음 가운데 큰 힘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영적으로 권고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들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께로 나가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백성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쁘고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한 번은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을 완전하게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고통 가운데 두지 마시고, 첫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말미암아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부흥도 기적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일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주 음성 외에는 나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위대한 고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